네,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신부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 유대인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요 전주에 같이 갔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핍박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5장이 종교개혁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거의 16세기 정도, 1500년 가까이의 그 시간을 그냥 빨리 훑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됐고요. 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에 자세히 구약에 나와있지 당연히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기관이었죠. 근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이 된 교회는 오늘 설교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그 바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 더 바깥에 있는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제 어떤 한 특정 민족에 리밋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사탄은 상당히 당황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공격 대상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교회의 복음과 설교들이 사탄의 왕국에 커다란 위협이 됐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의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옮겨지는 그 믿음의 변화, 이런 것이 이야기 됐었던 거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잠시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정확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한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리려고 했던 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왜 사람들이 못 믿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립니다. 마음을. 그러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또 그것을 믿을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또 놀라운 그 구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 시작 이후에는 복음이 있으니 복음을 가려야 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방해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대적인 일을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거나 생명이 있더라도 장성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교회의 개개인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교회 자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큰 빅픽처로 교회를 공격하고 아주 그 안에 들어가서 개개인을 공격하고 정말 너무하죠. 개개인의 공격을 보면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유혹을 하죠. 사람은 유혹에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 사람들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윅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거에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이 그걸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안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아주 젊었을 때 담배를 폈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끊었습니다. 근데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힘들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야 그거 왜 못 끊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한 부분들은 믿음에서는 특히나 더 자기 육신적으로 강한 것, 그러니까 믿음적으로는 약한 거죠. 육신적으로 강한 거니까 그 육신적으로 강한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혹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돈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갬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매우 잘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매우 잘 압니다. 네, 매우 잘 압니다. 자, 그리고 고소를 합니다. 이렇게 비웃는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박해를 하고 죽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죽임.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런 게 있었고요. 선한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려 하면 그건 뭐하러 해. 중요한 것은 사탄은요, 내가 사탄인데 나를 따라와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나의 생각인 것처럼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사탄에 의해서 그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해서 부숩니다. 어떤 것들을. 그리고 다른 믿음으로 가도록 속입니다. 고린도 후서 찾았으니까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많이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최종적인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 거짓 사도로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갖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올바른 교리 위에 바로 서는 것. 지금도 너무나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 답답한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눈이 가려져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사탄은 이렇게 개개인을 여러 가지 앵글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셨느냐? 그러진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유혹과 고소와 박해와 선한 이해를 한 것에 대한 방해, 공격하는 것, 공격 그리고 다른 믿음으로 가도록 속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신갑주죠. 그렇죠?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 4절. 디모데 후서 2장 3장 4,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입니다. 군사. 그래서 군사로서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 말씀으로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고 그래서 군사로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고난이 없냐? 고난이 있다 이거죠. 군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라 라는 얘기죠.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아니한다.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내가 지금 돈을 뭐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초점이 하나입니다. 그냥 초점이 그 전쟁 지금 살아야 되고 그 전쟁에 이겨야 되고 아주 초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를 잘 쓴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무엇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인지 포커스를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단체로서의 교회 공격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핍박이 가장 큰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엄청난 핍박과 죽음과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다시 읽겠지만 밀라노 측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마치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믿고 있었다.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선조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개혁을 한 그 개혁주의의 사람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수많이 감옥행을 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감옥을 갔었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도 깊게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회심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대부분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쓰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그가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이것도 설교를 한번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바울이 어찌됐건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스스로 맡은 본분을 충분히 다했고 열심히 산 사람이지만 어찌됐건 자기 손을 통해서 죽은 그런 감옥을 가고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나중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 회심해서 자신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았고 분명히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졌던 고뇌가 그리고 그게 막 눈을 감으면 아름거리지 않았을까.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또 이렇게 고문당하고 죽임까지 당했던 같은 유대인으로서 또 이제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상상을 하면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평안함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양심에 의한 그러한 아픔이 참 끝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내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잘못을 은근히 갖고 오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이제 율법주의, 리갈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제 영과 육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제 육을 너무 등한시하해서 영만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는 육은 쓸모가 없고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은 금욕주의적으로 가고요. 한쪽은 마음대로 몸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두 가지의 큰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같은 구절을 갖고 사실 캘빈이즘과 알마니안이즘도 같이 나와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한쪽 알마니안이즘은 한쪽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한쪽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지금 보니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보통 칼빈이즘 쪽으로 가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따지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끝까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죄와 경죄로 나누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죄를 안 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이 정도까지 죄는 괜찮다라는 본인의 디펜드를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한쪽은 굉장히 강하게 구원받은 기준이 높아져 있고 한쪽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근데 그거를 둘이서 어떤 구절 갖고 그 얘기를 하나 보면 같은 구절 갖고 해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영지주의도 쾌락주의적으로 나가든지 금욕주의적으로 나가든지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안티노미안주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도덕률 폐기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반대적인 입장의 사람이라고 그냥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렇게 초기에 쓰여져 있던 그 성경에서도 본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교도들의 믿음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철학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의 원래 믿음과 합해져서 약간 변형된 믿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교리적인 그러한 서신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거야. 이런 거라.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요한 1, 2서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영지주의 부분들이요. 유다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사도행전입니다. 타이포.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또 한 번 큰 정리를 하게 되죠.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이 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면 이 15장 쪽을 또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 1절, 2절 조금 보면 그 배경을 대충 알 수 있는데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네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그러나 모두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 7절에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 아시겠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논쟁이 있고 바울 쪽과 그리고 이쪽 그 바리새파 쪽은 율법주의 쪽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마구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논쟁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큰 교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누군가 하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가장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막 논쟁이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어떤 두 그룹으로 나뉘어갖고 할례가 필요하다. 이방인들에게 하면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막 하고 막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고 막 시끄러울 때 그때 조용히 이제 베드로가 탁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이제 calm down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논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뒤에 부분에 쭉 나옵니다. 뒤에서 7절 뒷부분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7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메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도 힘든 걸 왜 이방인들한테까지 주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베드로가 밝히 밝힙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예,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들으셨죠? 막 싸우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탁 일어나갖고 평정을 한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평정이 됐으니까 이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그 행했던 그러한 그 선교사역에서 행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그들이 잠잠함에 잠잠해져서 이제 듣고 있을 때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을 짓고 이야기를 하죠. 쭉 뒤에 보시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꾸 그런 이상한 걸로 필요 없는 걸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는 것이다.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의 선언이라고 이제 제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서신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야고보가 했었던 결론을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그러니까 할례 뭐 이런 건 아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서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걸 지켜라.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익스트림한 어떤 그 쪽에서는요. 실제로 이런 피에 대한 것을 상당히 금기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하고 거의 믿음이 같은 분들도요. 네,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한데 잠시 그 이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이제 사도행전은 약간 목매어 죽인 것, 우상애들에게 바친 것, 그 다음에 피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분명히 중요한 건데 이게 왜 특히 왜 그랬냐면 이거는 구약에서 굉장히 금기시했었던 것이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바라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이 이런 것까지 먹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 흔들림이 옵니다. 저렇게까지는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니 이방인들한테 얘기한 건 유대인들을 너무 믿음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게끔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에 갔어요.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은 절대로 예를 들어서 닭발을 먹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굳이 가서 그 앞에서 닭발을 먹지 말라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그런 시험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라. 다른 거는 보면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은 트랜지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 트랜지션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남들의 배려에 의해서 좀 삼가할 건 삼가해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마음에서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그런 음식물에 대해서 괜찮다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시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고 이 형제가 강하게 피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굳이 그 앞에서 선지국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라고 저는 마일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막 아주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강한 교리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우 주변에 있는 그러한 교리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님과 주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의 믿음에 흡족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믿음에 맞춰서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조금은 열려있는 음식에 대해서 열려있는 쪽입니다. 그 뒤로 이제 로마의 핍박이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더욱 핍박할수록 이상하게 교회는 더욱 성장합니다. 처음에 핍박을 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다른 쪽으로 막 퍼져나가죠. 그 퍼져나갔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막 퍼져나가니 사탄이 이거는 도저히 소프트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군대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센 힘을 갖고 있었던 곳이 당연히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네로 그 왕이 엄청난 교회를 핍박한 것으로 유명한데 저는 몰랐는데 이렇더라고요. 그의 정원을 밤에 밝히는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태웠다고 그래요. 거기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태웠대요. 그래갖고 막 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정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불을 밝혔대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끔찍한 일입니까? 사실 바울과 베드로도 우리가 알기로는 네로의 통치였을 때 그때 돌아가신 것으로 순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D 250년 이전에는 지역적으로 분산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250년 이후에는요 완전히 로마 전역에서 오피셜하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신과 황제를 숭배하도록 황제를 숭배하고 신으로서 이방신들을 숭배하도록 그냥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죽이는 것이죠. 교회와 성경을 말살하려 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교회가 계속 퍼져나가서 초대 교부였던 털툴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초대 교부. 티처죠. 처음에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털툴리안이라는 분입니다. 터툴리안. 이분의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기록으로 봤을 때 킹제임스가 옳구나 이런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인용했었던 구절들이 킹제임스와 같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터툴리아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피들이 그 당시에 쏟아져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F번까지만 일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배교입니다. 서기 311년에 갈렐리우스 황제가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는 칙령을 냅니다. 서기 313년, 요 연도는 좀 중요한 연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4세기 초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허가합니다.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칙령을 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서기 324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좋아 보이죠, 되게? 서기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그리고 유일한 종교라는 칭력을 냅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정부는 다른 종교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처음에 봤을 때 기독교가 드디어 인정을 받고 기독교가 드디어 메인 믿음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구나 하고 좋아했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숨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때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변화를 교회의 승리로 사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뒤를 돌아봤었을 때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그 중에 몇 개만 이야기를 하면 국가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종교가 됨으로써 개교회들이 무시가 된 거죠. 사실은. 독립교회들. 개인들이 믿고 있는 거는 이제 무시가 되고 이제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이교도들은 신들, 여신들, 영웅들의 형상에 경배를 했었죠. 이교도들이요. 특히 이교도들은 하늘의 여왕이라 부르는 여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가면은 거기에 문화를 흡수합니다. 이렇게 흡수해서 자기의 문화로 만들어봅니다. 같이. 그걸 배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가 커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이러한 신들, 이교도, 여신, 신, 그들의 축제들, 그리고 국가 영웅들, 이런 것들이 치환됩니다. 축제일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날로 바뀌고, 이교도들의 영웅들이 사도들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리플레이스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래서 이교도의 여신 대신에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보면 너무나 그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뒤에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있는데 커다란 모자가 있는데 이게 옆에서 보면 물고기처럼 생겼습니다. 물고기 입처럼 생겼는데 그게 다곤신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어요. 모자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신들의 것을 그냥 이렇게 싹 받아들여서 마치 교회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보여줍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 희생물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이제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화채설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빵 안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교도적인 풍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주의 만찬과 그게 싹 교묘하게 붙들어지게 되고 작은 숲을 싹 데리 들어와서 정원을 꾸미고 교회 앞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목회자의 장로 혹은 감독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성스러운 직분과 일반 평신도라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두 집단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교도들의 축제일, 뭐 특별한 교회 날짜로 치환이 되고요. 이교도들이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당연히 행위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들어옵니다. 막 고행 엄청나게 하죠. 지금도 그 남미 쪽에 그 고행하는 거 보면은 피를 철철 흘립니다. 실제로 자기네들이 십자가에도 막 박혀요. 못도 박아요, 여기다가요. 보신 적 있나요? 못을 막 박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된 이런 채찍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계속 쳐요, 이렇게. 온 등어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납니다. 이건 사실 이교도들이 그 엘리야 때 그 똑같아요. 자기 몸을 막 칼로 그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 좀 봐달라고. 이방 신앙은 그렇게 하거든요. 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 부르는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비슷한 것이 고행이라는 것으로 해서 매우 흡사하게 기독교 내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면서 구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지게 되는 거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이게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플러스 행위, 그 다음에 이방신이 행했던 행위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게 드리는 경배, 이런 것들이 그 뒤 레이어가 있기만 앞에 있을 땐 그게 아닌데 뒤 레이어를 한번 가면은 이방적인 그런 문화와 철학과 이교 도신의 숭배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조금 더 보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했었던 것들이 성경이거든요. 그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몇백 년 동안 똑같이 이방 종교의 대로. 근데 성경에서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못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고. 그러니 그 암흑시대 중세시대 동안과 그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찍혀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는 성경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그 사이에 죽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눈이 가려진 채 죽어갔고 성경은 보지도 못했고 보면 죽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틴데일이나 뭐 이런 분들은 번역했기 때문에 위클리프나 이런 분들은 번역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종교개혁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교도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들이 급속도로 확장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완전히 이교도화 되어갔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었고 조직화 되었고 위계 질서가 생긴 완전히 괴물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믿음을 가리고 성경을 가리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것을 피하여 온 것이 사실은 필그림들이고 그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하게 된 것이 이제 사실 우리 믿음의 그 뿌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3번부터 복음을 감추고 교회의 배교를 이끌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잘못된 것들을 보면은 진짜 막 가슴을 치게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 수많이 있는 교회들에서 믿는 바들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 지금 곧 있을 3세기에부터 시작되는 이 상징적인 성경적인 해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성경이 가려져 있고 믿음이 가려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